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또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잘 가꾸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꽃들도 피고 또 꽃을 사다가 집에 두고 잘 가꾸며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화분에 물을 주고 또 햇살을 받게 하고 꽃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고 빛을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꿀 시간조차 없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나라고 고민할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물질과 기술 문명 시대에 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풍요롭고 진보된 사회는 없었을 것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또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좋은 물건들과 시설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삶의 편리한 것들과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데는 많은 관심과 또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알아가는 데는 그만큼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에 대한 진정한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백성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안전히 살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 주었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ren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려 주었거나 주인 대신 살거나 또 관리하기 위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 그 일정한 분량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 거주자 또는 입주자 같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일시적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그 절대적인 권리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법에 의하면 이 주인 없는 재산 또는 토지는 그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법적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대신 보냈는데 이러한 법을 잘 알고 있었는지 이 약한 농부들은 착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도리어 이 법을 악용하여 그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이 맺은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 청지기적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열매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기들의 합법적인 소유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을 위임받은 농부들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저들은 그 주인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반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은혜도 잃어버리고 주인을 배신해버리고 자신의 그 사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 주인이 아끼는 사람들까지 죽여버렸으니 정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듣다 보니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에서 한 집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또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큰 은혜를 베푸신 것도 모자라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며 또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옛것을 버리지 못해 그것을 그리워하며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이 하나님의 통치에 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보호하면서 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오랜 시간 인내하심으로 그 자신의 종들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또 끊임없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을 던지시면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은혜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거절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농부들과 같은 배은망덕한 모습은 이 신약에 와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이 집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42절에 보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건물의 밑바닥, 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필수적인 그 가장 중심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되어 오셨지만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땅의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돌을 하찮게 여겨 무시하고 내던져 버렸던 것이죠.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쓸모없어 버려진 그 건축자들의 돌처럼 여기며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만 믿고 판단해 진리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43절과 44절에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거친돌이 되어 그들 스스로 돌에 걸려서 깨질 것이고 또 심판 날에는 심판주가 되어 이 불신자들을 쭉정이 같이 구별하여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흩어져 버리게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또 전통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이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본 성경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 못했고 또 마음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씀이라 생각하여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의 스토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스토리인가요?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악한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요? 오늘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들, 또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 기회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허물과 또 잘못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반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이 거절의 스토리는 네버엔딩 스토리 같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교회사를 보아도 중세 현대교회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거절의 스토리들은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이 거절의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묘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절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여전히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은 무관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만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죄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을 들라하면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화분에 물을 주고 햇살을 받게 하고 꽃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고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아가며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약한 농부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죄로 넘어지고 참 하나님 앞에 어쩌면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매일 죄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다시 일어나기 원하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발견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